젊은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것과 예배와 기도, 말씀 중심의 교제를 통해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우고 보낸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돼요. 거기 써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40년 시간 가운데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서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남은 삶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40년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눈을 돌리고 지금 섬기고 그리고 돕기를 바라고 있는지, 예,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는지,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다된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반대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기쁨과 생명을 주는 길로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죽음의 길이었고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바로 가실 때 둘러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배척하고 또 서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가기로 작정하시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뚜렷한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갈 때 중간 길로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멀리 서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이고, 또한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공동체의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약속을 잃어버린 뿐 아니라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함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의 내용은 아마 자신들을 온전히 고쳐서 온전한 육체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졌사오니 나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약혼약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속에 토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외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예, 제사장은 그 당시에 나병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룩과 불거룩에 대해서 나누는 역할을 했고 또 그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그들을 보낸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말씀만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런데 그들 또한 말씀만 받고 간 거예요. 저 멀리에서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저 멀리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만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은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자기가 치료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가 표시하기를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명 중에서 아마 누가가 생각할 때 이 한 명만 사마리아였고 나머지 9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었던 걸 느꼈어요. 굳이 이 사람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꼽은 것 자체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만 그 은혜를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사람들이 육적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의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육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치유를 통해서 내 육이 고쳐진 것과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걸 말로써 증명받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과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통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싶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외면받고 원치 않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받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을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1000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 1000년이 좀 너무 심한 과장이기 때문에 500년 채 500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1000년 전에 예, 3대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4대가 르호보암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가 나뉘었어요. 앞에 위에 10개의 북이스라엘과 밑에 2개의 남유다지파가 나뉘었습니다. 그 주파가 나눠질 때에 위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밑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 자체가 예, 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기를 누가 원치 않았냐면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이 원치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베델 지역과 단 지역에 두 개의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이제 너희를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곳이 너희의 성전이니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종교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올해 3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722년도에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아시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망할 때에 이 사람들이 식민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포로를 끌고 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놔둬서 서로 교배를 시킨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지났어요. 남유다 또한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간이 끝났고 다시 돌아왔어요. 518년, 514년 뭐 이런 기간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예, 이미 사마리아 그 땅에 이미 아시리아 사람들 때문에 예, 순수한 혈통 갖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 성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돕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부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정치적인 수술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원수가 또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BC 4세기 쯤 돼서 이 사람들은 느보산에다가 느보산에 예루살렘이 아닌 느보산에 자기들이 예배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 중에서 다섯 권만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만 받아들여서 그들은 사마리아 신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그리고 시가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전체를 받아들여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진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시간이 300년이 더 흘러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사마리아 백성들과는 굉장히 큰 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계속 주장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아무도 가길 원치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무도 자기의 사람이라고 상종치 아니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사실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언제나 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잃어버린 어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 제자들을 70명씩 파송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자기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러 가실 때 이들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러고 난 뒤에 성령께서 다시 임하셨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사마리아를 땅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전까지 사마리아 땅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척받고 그 다음에 제약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말 배척받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에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회 가운데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힘든 자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요. 나도 복음 가운데 내가 배제되었다는 것, 언약 가운데 내가 속해 있지 못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 가운데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믿고 난 뒤에는 나는 좋은 사람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않는 것,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공부하는 차이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문화적 습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딱 이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40년의 시간 동안에, 앞으로 지나왔던 40년 동안에, 앞으로의 40년 동안에도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일이 이 복음의 소외지, 배제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도움은, 두 번째 도전은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그 외침,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렇게 도움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 소리를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싫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보면 사실 마음이 쓰이고 도와줘야 하는 의무감이 들기 때문에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있는데 희생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내 양심은 살아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희생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 나는 편하고 싶은데 희생하고 관심만 받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숨기고 낮아지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외침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수많은 외침이 들립니다. 가난한 자의 외침, 버려진 자들의 외침, 주처진 자들의 외침, 힘이 없는 자들의 외침, 살려달라고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외치는 자들, 학업 가운데 뒤쳐져 있는 학생들의 소리들, 네, 사회 속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목마른 자들을 외치는 그 각각의 독특한 현상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훈련의 장소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현재 그들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 소리를 듣는 준비 과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만 저곳에 숨어있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덕희 시인의 시가 있어요. 나덕희 시인의 귀뚜라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에 곡을 입혔던 안치환 씨가 썼던 귀뚜라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치환 씨, 안치환 가수 아시는 분? 40, 50대만 알고 있는 거? 30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20대도 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내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 불리고 아 잘 안 되네. 감정이 안 잡히네요. 네, 귀뚜라미라는 노래 가사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왜 이 자리만 쓰면 얘 훈련도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니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 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에요. 내 울음은 지금 귀뚜라미예요. 매니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풀림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콩깍이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는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여기 살아있어 외치는 거예요. 우 귀뚜루루 귀뚜루.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빛도 누구의 마음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수많은 문명에 휩싸여서 화려한 도시의 국벽 가운데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누군가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정치적 회의에 묻혀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익과 번영과 경쟁이라는 것을 묻혀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목소리처럼 귀뚜라미 메밀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그 소리로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10년 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고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고요. 최근에 슬픈 소식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300명 이상씩 죽었지만 그 학생들을 취재했던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 삶의 여정을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틀려고 했는데 위에서 제재를 가해서 못 틀겠어요. 그리고 3월달에 원래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거를 또 보면서 또 느껴요.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누군가는 아픔의 소리를 내려고 어떤 식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또 들리지 않아요. 10년 전에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몇 달 후에 또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파의 세 모녀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목을 내다 죽었는데 그때의 유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수에 70만 원을 듣고 거기에다가 보증금과 공과세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만한 쓰고 세모녀가 자살했습니다. 살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가운데 지나가고 부유한 사람, 풍요롭게 사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하루를 살지 못해서 그렇게 추억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들리지 않는데 아우성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귀를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다른 데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억눌리고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귀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드립니다. 사르트르가 지식인의 변명에 대해서 쓸 때에 사르트르가 지식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하나는 지식인이 있고 하나는 지식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식 전문가가 지식인이었어요. 지식 전문가가 탄생하는 배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돈이 있고 능력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대줄 때만 그들은 학문을 익힐 수 있고 지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이 없는 사람 공부를 못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일에 대해서 네, 이바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자기가 길러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전문가가 지식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질 때가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민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우리 지금 대부분 다 인턴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식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인이 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소외와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40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으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자신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왔습니다. 네,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나아왔고 또 그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한 방식은 딱 말씀 하나인 거예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은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40년 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런 면에서 보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고 나는 진리 가운데 행동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는데 제가 교만했던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진리를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지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과정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고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윌버포스를 좋아하는데 윌버포스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그리고 헌법을 의회 제도를 의회에다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그 윌버포스가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거의 30년, 거의 40년, 제가 39년, 40년 정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바로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예제도가 드디어 상정되었다. 노예제도 폐기에 대해 상정되었다. 결국은 그는 확정되는 걸 못 보고 죽었다.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는 그 과정과 계획을 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뭘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진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예,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거기에 온전한 믿음을 바치시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냥 순순히 믿고 나아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전 40년이 또 될 동안에 저는 이 진리라고 하면 순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은요. 감사의 마음 갖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한 명의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고 네. 당신의 그 미소가 나를 오늘 여기 있게끔 해준다고 네. 당신이 나에게 준 커피 한 잔이 내 마음으로도 따뜻하게 해줬다고 저 커피 안 마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따뜻한 차 한 잔. 네.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감사의 교회로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들은 각각 하나가 다 하나의 교회이고요.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자라나는 목판이 되어서 좋겠어요. 목판. 네, 민들레부시처럼 막 이렇게 훈련을 풀어나가듯이 저희 교회에서 네, 성장하고 또 나아가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제발 이 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건물의 벽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벽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네. 저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들어오고 누구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나가는 곳 자체가 여러분 거하시는 곳 자체가 그냥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행하시는 그곳에서 네,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라고요. 네, 아무도 내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 가셔서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고요. 네, 들리지 않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잘 공부하고 하셔서 여러분 잘 공부하고 잘 준비되어 가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학생들은 어느 곳에 가겠죠. 우리 또 성도님 여기서 잡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일터에 돌아가시겠죠. 그곳에 가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늘 하나님께 진리가 오는데 믿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 받은 것 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 기프트예요. 기프트. 네, 그 기프트에 정신이 있어요. 그래야지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사실 1주년이 되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마음들이 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40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1년의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변함없이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진리에 소속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갈망 가운데 우리를 희생자로 삼아주시고 참된 예배제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과